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신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려 했으면 물론 제사장들만 지켜도 되는 율법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선은 그들이 앓고 있는 중병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할 때에 이발과 면도를 하지 않았고 얼굴에 흰 분칠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금식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권하지 마십시오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일부러 헝클었습니다. 그리고 분칠도 아주 진하게 하고 심지어 회개했다는 표로 눈물 자국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고 월요일은 하산한 날입니다. 모세의 제자라는데 자부심을 느끼던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본받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는 매주 목요일과 월요일에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 장소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였습니다. 이러한 곳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며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토록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음은 간절함과 항복의 표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근육이 당겨서 잘 취할 수도 없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고 3년간의 가뭄에 마침표를 찍고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사서 거기를 예배당으로 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정부에 요직에 앉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속 사람이 강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겉사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얼짱, 몸짱, 짐승남, 꽃미남, 꽃미녀, 까도남, 된장녀 이 모든 신조어들이 전부 다 겉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만났다가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나 TV나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볼 사람은 겉사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는 작품 활동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문학가는 문학 작품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 직업에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직업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TV 프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것도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 속에서 참 기뻐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취미 활동 속에서 기뻐합니다. 과거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동차 트렁크에 낚시 도구를 구비해 놓고 다니다가 주말에 퇴근할 때 낚시터로 직행해서 주말 내내 낚시를 즐기다가 월요일에 직장으로 바로 출근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이든 문학이든 직업이든 취미든 그 어떤 활동에서 누리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그림자이자 서막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영원한 것은 그 기쁨을 감싸고 있는 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는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공정함만으로 상대를 대하며 상대에게 사필귀정이나 인과응보를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공정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보다 더 큰 따뜻함을 보여주게 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공정함만으로 대해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됩니다. 그때에 누리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그러하듯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고 자식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두 다 부모에게 나눈다면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전부 적어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아시죠? 제 가족 수만큼 방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될 사람은 키가 180은 넘어야 되고요. 학력은 대학원 이상, 연봉은 최소한 1억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연예인 버금가는 미모에 상당한 재력과 집안, 현모 양처이어야 합니다. 라고 아뢰는 것은 세밀하거나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고 헛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 대충 알아서 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서 주십시오는 과일이나 찐빵 사러 가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요청하고 응답하는 정도의 관계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 목록을 한 천 가지쯤 생각해서 1번부터 1000번까지 쭉 번호를 매겨놓고 오늘은 하나님 1번부터 50번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 날에는 하나님 오늘 51번부터 100번까지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관계라면 기도하기도 쉽고 신앙생활 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 절에 명령어가 네 개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명령어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입니다.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공간적인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이고 또 공간적인 의미는 우리와 주님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네 개의 명령을 성취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때때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때에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관용을 알게 하기보다 정당함을 알게 해주고 싶을 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성숙을 배우게 합니다. 염려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놀이공원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엄마를 찾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다시 잡은 것처럼 얼마나 안도감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무엇부터 알아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감격이 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7절입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 응답이 좀 실망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평생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 사전에서 빼줄게 라든지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자동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또 우리의 겉보다 우리의 속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마음의 문자적인 뜻이 심장인데 우리의 감정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사고작용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출발지가 바로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동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루는 빌 게이츠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더니 이 집에서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직 저녁도 먹지 못했고 여기까지 오느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로 스테이크를 구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을 한번 둘러보고 예, 그 좋아 보이는 것, 특히 비싸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빌 게이츠가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그리고서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빌 게이츠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함께 하기만 해도 큰 힘이 된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한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1분이라도 더 연장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지키다는 동사 후룰레오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군인이 초소를 지킬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또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도시였습니다. 그 군대가 초소를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지어지고 불리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이교를 숭배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교 숭배자들은 산 정상 여기저기에 자기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신전에는 남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재앙을 막아준다는 약을 팔기도 하고 또 부적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 위에 있는 여러 신전들을 바라봅니다. 바알 신이 도움이 될까요? 아세라 신이 도움이 될까요? 태양 신의 사제가 나를 지켜줄까요? 달신의 여사제가 나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가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최강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군대는 오래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전에 제네바에 살 때 그 동물들의 생활에 대해서 방송해 주는 TV 프로 우리나라로 하면 그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 화면에 자주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동물들이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동물들이 수영을 꽤 잘했습니다. 들소나 얼룩말, 가젤 같은 동물들이 헤엄을 쳐서 쉽게 강을 가로질러 갑니다. 물살이 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십니다. 어렸을 때 개가 헤엄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개도 꽤 헤엄을 잘 칩니다. 개가 헤엄을 얼마나 잘 치면 개헤엄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배웠던 수영도 개헤엄입니다. 그런데 양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양은 물에 빠지면 그 양털이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양을 물속으로 당기는 것처럼 양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흐르는 물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흐르는 물에서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당시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른 아침에 그 이슬이 그 젖어 있는 풀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에 물을 기르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셋째가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돌로 막아서 흐르지 않는 물로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의 원 의미는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quiet water, 조용한 물로, KJV 영어 성경에는 still water,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윗 자신이 목동일 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시내를 돌로 막아서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다 막아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심으로 염려의 강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을 칠 수가 없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포시 뜨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다윗을 감싸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목욕시켜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밖에는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자세로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근심과 걱정거리, 고난과 고통이 자기를 늘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자기를 따라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한 가지만 없어져도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도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 세상의 가치, 재물, 명예, 권력, 미 등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진심으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시편 23편이 자기의 노래와 고백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또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1번 기도 제목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우리의 무릎 꿇음은 속사람보다 겉사람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보다 우리의 건강, 소유, 일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일 때가 대부분임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고 겉사람은 날로 화려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파리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었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지 않을 수 있게 됨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왜 그래?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